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참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번영도 주셨고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북이스라엘 대표적인 지파는 에브라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그 지파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호세에서도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무엇을 하랴, 유다야 내가 무엇을 하랴 라고 할 때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고 하나님의 축복과 번영 영광을 받았던 그런 지파였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번영과 영광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을 잘 관리할 때만 그것은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 하나님이 주신 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은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영광, 그들이 받은 축복,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베풀었던 모든 좋은 것들이 한마디로 새같이 날아갈 정도로 다 없어져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 유한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것이 유지되고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을 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다 가져가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두 나라로 찢어버리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 축복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었죠. 그렇처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우상 숭배라고 10절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불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렸으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사실 이렇게 부끄러운 우상, 이 바알불에게 우상에게 이 우상에게 몸을 드렸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 우상같이 가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렇게 가증했던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첫 열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포도, 무화과나무,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던 이 자들이 결국 자기 자신을 정말 우상에게 가서 자기 자신을 우상에게 이 자기들의 몸을 드리는 것 같이 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과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새같이 날아가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광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빼앗아 가십니다. 12절에는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그들이 자식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식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그들을 떠날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친다고 합니다. 계속 자식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남기지 않게 할 것이다. 13절을 보면 계속 같은 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자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도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어야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대가 젖없는 우주방을 주시옵소서. 결국 형벌의 날이 임하니까 차라리 아이가 없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대와 젖없는 유방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영광을 다 걷어간다고 합니다. 비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자녀들, 어떻게 보면 자기들 가장 소중하고 사랑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까지 없이 해버린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가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모든 영광을 다 앗아가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아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올려놓은 거예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나님 자리에 올려두어야 할 그 모든 우선순위와 그 모든 사랑과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될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신뢰하는 신뢰의 대상이 됐던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거기에 두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상숭배고 사실 우상숭배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자기들이 사랑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기를 이끌어오고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신 언약의 자손들이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이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거기에 우선순위로 두고 사랑하는 것, 이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두 주인이 아닌 한 주인을 섬기라. 무엇을 사랑하든지, 무엇을 경히 여기든지, 무엇을 중히 여기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우상이, 너희 참 주인이 판가름 난다. 그런 의미에서 한 주인을 섬긴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중히 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우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뢰를 앗아간 이 우상들입니다. 이 우상을 사랑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이 하나님,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까? 그들의 영광을 왜 다 취합니까? 그들의 가장 사랑의 대상이 되었던 그 자녀들을 왜 다 앗아가 버립니까? 자녀들은 자기 말고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믿음과 신뢰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그 자녀들처럼 자녀가 있는 것 있는 그 자녀들을 앗아가 버리고 빼앗아가 버리고 죽여 버리겠다 그러고 자녀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럽니까? 물론 하나님의 1차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 삼아버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치기 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참 회개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게 합니다. 모든 것을 잃게 해서라도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서까지도 무엇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일깨워주시고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본질적인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은 심지어들은 자기들이 사랑했던 자식, 자녀뿐만 아닙니다. 집, 가정, 자기들의 본토, 생업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하죠. 그리고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포로가 되면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면서까지라도 무엇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하게 하나님 모든 것을 취하십니다.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산하는 것이 없다 없느니라. 영어성경은 no birth, no pregnancy, no concep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앗아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진노와 형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포도나무같이 그들을 여겼고 무화과나무같이 처음 맺힌 첫 열매를 그들을 봄같이 그들을 다시 바라보고 그들을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은 15절에 다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하는지라. 아까와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부연 설명합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히브리 문학이라고 할까요? 히브리 사람들의 어떤 글을 표현하는 데서 어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언급했다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면서 자기가 의도하고 자기의 목적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까? 길갈에 있으므로. 길갈이 뭐예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그 다음에 종교적인 중심지였어요. 이 정신의 정신적인 지주. 왜 이 길갈의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1세대들이 완전히 불신앙으로 범죄로 인해서 다 죽습니다. 특별히 20세 이하만 남고 20세 이상은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믿지 않는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10번 이상의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성인들은 다 하나님 1세대들은 다 취하겠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2세대들만 남습니다. 그 2세대들이 20세 이하의 2세대들이 들어간 곳이 가나안 복지예요. 그 가나안 복지의 첫 번째 들어가는 관문이 어디였냐면 길갈이라는 곳이었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을 처음에 입성했습니다. 그 길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2개의 돌을 거기 비석을 그 요단강에다 세우고 길갈을 건너간 다음에 바로 즉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이 요단강을 통과할 수 있대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라는 표식으로 표징으로 기념으로 어떻게 했어요? 12개 돌 기념비를 길갈에서 세웁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거기다 세웁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는 길갈이었어요. 길갈이 그만큼 그 영적인 종교적인 중심의 그런 어떤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컸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장 중심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갈에서의 범죄가 무엇이었죠? 길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던 어떤 표징, 기념 표징을 보여서 기념비까지 세웠던 이 길갈이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했던 이곳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길갈이 우상숭배 중심지가 됐어요. 길갈과 베델이라는 곳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됐다는 거죠. 금송아지만 섬기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의 아주 중심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길갈, 베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행태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 이중적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더불어 섬기는 거, 여러분 결국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의 근본적인 죄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의 종교적인, 형식주의적인, 그리고 우상숭배적인,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예배의 행태, 잘못된 예배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던 범죄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태 열매를 죽이리라, 하나님의 아이를 낳을지라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고 형벌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말이죠.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계 방방곳곳으로 떠나가게 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그 징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호세아서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참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한편으로는 하나님, 한편으로는 세상.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과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이 드려져야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이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사랑과 신뢰와 모든 것이 드려져야 할 그 대상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러한 신뢰와 사랑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내가 사랑과 믿음과 신뢰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이 아닌 온전한 한 마음, 이 한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잠은 자답하면서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한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분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